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거듭났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언제 좀 쓰이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런 변화가 있는 사람에게 거듭났다라고 쓰이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탄생을 말합니다. 본질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생명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탄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명을 이루고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온 다음에 이후에도 그 시기에 맞게 자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탄생을 보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육적인 탄생도 신비로운데 영적인 탄생은 더 신비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철저히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그 결과 죄의 심판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신비를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은 은혜입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것,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남을 받을 수 있을까요? 23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러분 거듭남의 근거는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이 씨는 스포라스라고 이 구절에서만 쓰인 씨입니다. 보통은 스페르마를 사용합니다. 씨 그 자체를 말하는 단어는 스페르마예요. 그런데 이 스포라스의 의미는요,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씨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 여러분 어떤 그 성경에서 어떤 본문이 좀 생각나십니까? 씨를 뿌리는 것.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말씀할 때에 이 씨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동일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1장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변성이고 그 다음은 영원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씨는 썩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썩어질 씨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이 씨는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보면요, 다 변합니다. 어떤 분은 과학적 이론, 공식, 수, 어떤 숫자, 더하기, 뺄셈, 이런 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공간을 비틀어서 생각했을 때, 이 차원과 시간을 넘어섰을 때를 생각한다면 숫자는 다, 이 약속은 다 헝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밀히 보면 이 수 역시도 공식 역시도 이 안에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체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공간까지 비틀어버리면 사실 이거 역시도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썩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시공간까지 비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은, 그분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 우리 얼마나 의지 없습니까? 우리 얼마나 잘 변합니까? 하지만 변하시지 않은 한 분이 계신데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만일 변하시고 그분의 의지가 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비참함 속에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신다면 이제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이 구원의 은혜가 포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런 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는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용기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실패하고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나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원성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 후반부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핍박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 정권에 의해서 죽음이 코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칼이 등 뒤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붙잡히면 사자의 그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실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고 우리의 생명은 너무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메시지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죽음의 코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보다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 때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잡혀가는 그때입니다. 잡혀갈 것을 예언할 그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핍박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 우리의 생명이 코앞에 있고 칼이 등 뒤에 있을지라도 이거 영원하지 않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이 성도들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을 말합니다. 이는 두 가지로 될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첫 번째는 삶의 변화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이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소속은 사단에게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이 죄악들을 보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악입니까? 물론 내면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듭난 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A라는 사람도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고요. B라는 사람도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공동체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의 습성과 악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곳, 그것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바로 우리의 공동체이며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로서의 특징,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계속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거듭남을 실천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보이는 것입니다.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기만과 외식과 악독을 버리고 그 안에 사랑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뤘던 이 1장 23절에서 25절 이 말씀의 그 앞절에는 형제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구조 안에서 본다면 사실 이 23절에서 25절 말씀은 형제 사랑에 이어지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말했던 형제 사랑이 그래서 2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가 계속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서 정말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지만 우리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매우 더딜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거 역시도 저는 기뻐하시나 믿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 일일 것이며 거듭난 자로서의 마땅히 보여져야 할 하나님의 권속 안에서의 마땅히 보여져야 할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는 잘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잘하는 게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잘하는 것입니까? 신령한 젖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요. 이 사모하다는 것은 그냥 좋아한다, 없어도 그만이다, 이게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배가 고프면 입부터 벌려요. 막 어떻게든 분유든 젖을 달라고 막 입부터 벌립니다. 막 헐떡거려요. 막 다리를 막 떨고요. 손을 막 바다닥거리면서 막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 생명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령한 말씀, 매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파닥거리면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그 사모하는, 헐떡이면 막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 역시도 우리가 소망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듭난 자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간의 탄생 역시도 신비로운데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죽이시며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힘있게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